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오늘 이란 핵 문제에 관해 이틀째 회담을 계속했습니다. 두 장관을 비롯한 양국 협상 대표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의 핵 개발을 평화적 목적에 제한하고 그 대가로 서방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어제 당초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양측이 합의를 위한 기본틀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란이 여전히 매우 힘들고도 불가피한 결정들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회담에서 이란 측 협상 대표들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이 지난주 이란 지도부에 보낸 공개 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합의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휴전협정을 전면 지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러시아 의회의 크림반도 병합 표결에 앞서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엉터리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당시 주민투표는 비자발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이지도 못했다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점이 계속되는 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어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이 아프간 주둔 미군 규모를 올해 말까지 5,500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유엔 주재 자히르 탄인 아프간 대사는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철수 문제와 관련해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안에서 현지 사정을 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비록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아프간에 주둔한 병력 만 명이 내년에도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의 새로운 감축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나는 다음 주 공식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네 번째 집권에 성공할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선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리쿠드당이 중도 좌파 연합인 시오니스트 유니온 당에 몇 석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의회 의석의 과반수인 61석을 확보하지는 못할 전망이어서 소수 정당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심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투표일을 하루 앞둔 어제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오늘 광고 전단의 부처의 이미지를 사용한 주점 관리인과 직원 두 명에 대해 종교 모독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전단을 제작한 뉴질랜드인 필립 블랙우드와 미얀마인 툰 투리엔 또 후투트 코크루이는 2년간 수감 상태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명령 불복종 혐의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부처가 형광 분홍색 헤드폰을 착용한 모습을 담은 광고 전단을 올려 불교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 페미 강타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구호요원들과 재난 관련 당국자들이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재난당국은 열악한 기후와 제한된 통신, 그리고 80개 섬으로 이뤄진 지리적 악조건 등으로 인해 이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 파악은 물론 구호물자 전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엔은 현재까지 사망자 수를 11명으로 집계한 상태지만 인명피해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Well, I find it curious that a third country would presume to...
개성공단의 임금 문제를 놓고 남북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의한 납치와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다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17일 서울 외교부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을 예방한 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ll, I find it curious that a third country would
러셀 차관보는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로만 남아있는 안보 시스템을 놓고 제3국이 나서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진전에 따른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당국이 그런 위협에서 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바로 하루 전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 부장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며 미한 두 나라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자신이 사드 문제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 방안의 의제도 아니라며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함께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한국 가입에 대해서도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시아 지역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는 미국과 한국의 공통된 목표지만 이를 위한 제대로 된 다자간 개발 은행이 되려면 좋은 지배 구조의 표준과 원칙을 기초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 government can make its own decision about
러셀 차관보는 다자 개발은행 가입 여부는 각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협정문이 명확해지기 전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은행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은행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다가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셀 차관보는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리포트 대사가 보여준 용기가 자랑스럽다며 리포트 대사에게 쏟아진 성원은 강력한 미한 동맹의 생생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수 한국 외교부 차관보는 러셀 차관보와 가진 회동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미한 동맹이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힌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협조 요청이 온다면 한국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주변국이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국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문제로 줄곧 한국을 압박해온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앞서 중국 외교부 류젠 차오 부장조리는 16일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고맙겠다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고 그것이 해소돼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한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같은 한국 측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 이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난해 10월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만약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 이익을 고려해 한국 정부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미국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또 국방부에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 또 판단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군 당국이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현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 수준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는 21일 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과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012년 4월 6차 회의 이후 과거사 갈등과 영토 분쟁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 조치를 둘러싸고 남북 당국 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긴급 소집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입주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에게 17일 오전 11시까지 총국 사무실에 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 규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회의 소집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입주기업들에게 전달하고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 대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18일 방북할 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영업소를 대상으로 별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대한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엄중한 사태라며 입주 기업들도 한국 정부를 믿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이 임금 결정권을 갖고 남북 간 합의 구조를 깨뜨린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협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 124곳과 영업소 91곳이 가동 중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폐지하는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월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북측의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기업들의 입장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소집을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현지 법인장들을 직접 부르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법인장들을 부른 건 처음입니다. 지금 북쪽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집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북쪽은 이걸 강행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쪽이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 어떤 절차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었나. 근데 그 절차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북측의 방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북측의 방식과 또 우리가 지금 하는 협의하는 방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북측이 일방적으로 이 통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수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도 지금 한국 정부와 여러 차례 지금 그 저희 협회 집행부에서 만나서 이 배경 설명에 대한 거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도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개성공단이 남북 합의화에 진행된 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남북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일방적인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이 정해진 겁니다.
네. 임금 인상을 포함한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조치에 대한 그 입주 기업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 임금 가이드라인을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 지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개성공단은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건 룰 앤 룰이라고 어떤 기본적인 룰이 깨지는 겁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한국 정부가 소집한 입주기업 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주로 정부 쪽에서 우리 기업 전체 그 회원사들한테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정부는 일단 남북 합의에 위배되는 일방적 노동규정 적용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고 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조속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측이 개정 노동규정 적용 강행 시에 행정적,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발송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공단 관련 기업체 장들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측 관계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에 그 나와 있는 그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를 일단 만나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지금 저희 기업 전체가 입장 표명을 해서 서명을 받아놨습니다. 그 서명한 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남북 당국 간에 빨리 조속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안정화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그 임금이라든지 기타 그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긴장이 일면서 혹시 그 기업들의 그 분위기가 더 이상 뭐 여기서 견디기 어렵겠다, 곧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기업들도 혹시 계시나요?
예, 지금 일부 기업들은 정부에서 대책만 수립해 준다 그러면은 이런 그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철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에서 나올 경우에 다른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뭐 글로벌 위기 이후에 경영 환경들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뭐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여러 지역에 개성공단을 대체할 만한 그런 위치들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안정화가 된다라면 뭐 그런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만
네.
계속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그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면은 바이어들이 제일 신뢰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대체 기지가 없으면 발주를 잘 주지 않겠다라는 기업에겐 사형 선고와 같은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대체 기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주문량도 이미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개성공단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아주 그 망하는 기업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상당히 이미 많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되면은 이미 그 2013년도 그 사태로 인해서 몸이 회복되기도 않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된다라면은 이제 기업들 일부는 아마 도산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지난 2013년에 있었던 그 공단 폐쇄 조치와 같은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저희들이 북쪽이 2013년도에 얼마나 많은 그 피해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약속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상황은 임금에 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고려를 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 당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주 기업 측의 입장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 개성공단은 이미 남북 간 합의를 해서 정부에서 그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치했고 이미 그 선행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의무가 있다라면 양 당국이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양 당국이 잘 보장을 좀 해주기를 아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유 부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으로부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 조치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도 개성공단 관련 기사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로 공단 거래처들이 주문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개성공단의 반출입 규모도 줄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액이 총 1억 9,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0% 가까이 늘어났지만 전달인 지난 1월에 비해서는 15%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별 남북교역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라산 육로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남북교역 통계가 처음 집계된 지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충격을 딛고 지난해 공단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이 같은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2월 들어 공단 반출입 규모가 감소한 데는 설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등 휴일이 겹쳐 근무일수가 19일밖에 안 된 탓도 있지만 임금 인상 문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불거지자 거래처들이 주문량을 줄이고 대신 동남아시아로 하나둘 발길을 옮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통해 거래처들 사이에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다며 이런 추세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연 5%로 돼 있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선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 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뒤 월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최근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대변인은 지난 12일 노동규정 개정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법제권의 행사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지난해 말 가동 중단 협박에 이어 최근까지 범행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원자력발전소의 자료 유출 사태는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한국 수사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커 조직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관련 자료들은 한수원 내부 전산망에서 직접 빼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전현직 임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의 이메일이나 인터넷 동호회를 해킹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은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자료를 빼가는 이른바 피싱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들은 원전 운영의 핵심 자료가 아니어서 원전 수출 등 국가적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은 17일 이와 함께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범행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이라는 판단 결과를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의 이 같은 판단에는 지난해 12월 9일 이메일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가 북한 해커 조직이 쓰는 악성 코드인 김숙희와 구성과 동작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혔습니다. 특히 범인은 자료 탈취와 이메일 공격, 그리고 자료 공개 등 범행에서 컴퓨터 주소 IP 추적을 막기 위해 한 인터넷 가상사설망 VPN 서비스 업체의 주소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북한과의 연관성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이 회사의 가상사설망에 접근하기에 앞서 접속한 인터넷 주소는 중국 선양에 소재한 것으로 이 주소 대역은 북한 압록강 주변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무선 인터넷 중계기를 사용하면 압록강 인접 지역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수단은 설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사회관계망 트위터에 게시된 여섯 번째 글은 종전의 다섯 차례 계정과 동일한 계정이 사용됐고 접속에 사용된 IP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원전 반대 그룹을 자칭한 범인은 지난해 12월에 다섯 차례 그리고 지난 12일 한 차례 등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원전 관련 도면 등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 공개를 계속하겠다고 협박했고 지난 12일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 탈북자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탈북자 단체는 오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전후로 추진 중인 전단 살포 행사에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보내는 방안을 미국의 인권단체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 간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와 강제 실종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와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While welcoming the various bilateral efforts undertaken by various countries so far to solve the issue,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양자 협상을 벌여온 것을 환영하고 그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지만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의 정확한 규모 파악과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 인권 이사회 등 유엔 기구들의 지속적인 행동, 관련국들의 활동과 국제 회의 개최, 시민사회 적극적인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곧 서울에 개설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이 자신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유엔인권이사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은 헛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Sooner or late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o answer for all its actions, including the cases.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가 국제사회 북한 인권 상황의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납치 문제와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upon the DPRK to provide the families and nations of origin of all peoples who've been abducted or otherwise forcibly disappeared.
북한에 납치되거나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국적과 이들의 소재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족과 해당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생존자와 그들의 후손들의 본국 송환과 사망자들의 유해 확인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PRK has a choice. It can address i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rd by taking steps to immediately.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인권 기록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고립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다각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기간과 휴전 이후에 납치된 민간인 문제 외에도 이산가족과 돌아오지 못한 전쟁 포로, 탈북자 문제,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자국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영호 참사관입니다.
Such mechanism is only a product of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on the part of the EU and Japan.
북한 인권 결의안이나 특별 보고관 제도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한 일본과 유럽 연합이 인권을 정치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참사관은 북한 인권 결의안과 특별 보고관이 대결과 불신의 상징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6일이나 27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대북지원자금 분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배정된 유엔의 구호기금은 영양과 보건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올해 상반기 대북사업에 배정했던 200만 달러를 유엔 4개 기구의 영양보건 사업에 집중 지원했습니다.
The Central Emergency Fund provided just over $2 million for the DPRK. Four UN agencies were selected for this allocation.
토마스 디멀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WHO, 식량농업기구 FAO에 긴급구호기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기구는 세계식량계획으로 미화 8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또 유니세프에 미화 52만 달러를 전달해 식수와 보건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영양보건사업에도 38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식량농업기구 FAO에 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북한의 콩 생산량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드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해 지원된 긴급구호기금이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지원하고 저체중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지난 1월 올 상반기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650만 달러에 비해 70%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금 부족 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국경지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사업가들은 제재를 피해 본국으로 외화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의 국경 도시 단둥.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현지 취재를 통해 단둥의 활발한 북중 교역 실태를 전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죄고 있다는 워싱턴의 시각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인 사업가들이 단둥의 공장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외국 회사에 상표를 붙여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혹은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공장들이 국경에 즐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단둥 일대에는 13,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방문한 한 의류 공장에서는 북한인 여성 근로자들이 하루 13시간, 한 달에 28일에서 29일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급여는 월 $300지만 그중 3분의 1만 본인들이 실제로 받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의 송금은 국제 금융 제재를 피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인 사업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작은 은행을 이용해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단둥의 몇몇 은행들은 값비싼 수수료를 물면 평양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북한인들이 가방에 현금을 가득 채워 직접 본국으로 들여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단둥의 사업가들은 대북 제재가 워싱턴과 베이징 정부의 문제일 뿐 국경지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많을 땐 만 명까지 고용하는 장시성의 조선족 사업가는 제재는 국제 대기업들에나 적용되지 개인 사업가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사업가들은 언제나 제재를 피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사업가들은 북한 당국이 때로는 사업 이윤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필요한 물품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전력난에 대응해 태양 전지판과 발전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화물차와 트럭이 꾸준히 오가고 있고 화물 열차도 정기적으로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강철과 정제되지 않은 금을 싣고 나오고 중국에서는 TV 등 소비재가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북중 교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석탄과 철광석의 국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벌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과 중국 간 냉기류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경제 협력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도 대다수 소규모 사업가들은 계속해서 북한과 거래에 돈을 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올해 북한 경제가 무려 7%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둥에서의 무역 활동이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밖에 북한 사업가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북한 경제가 예전보다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북한 사람들도 관료가 되기보다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단둥의 한 북한인 사업가는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의 경영자들을 본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탈북자 구출 기금을 모아서 대북 인권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로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원하는 홀로 아리랑이란 제목의 이 노래는 지난 1990년에 만들어져 대중가요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한국 내 탈북 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 위드유가 한국 가수 이승철의 지휘로 독도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탈북자 인권 행사에서 불러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미국의 한인들에게도 이 노래는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우주 지역의 한인들은 홀로 아리랑이란 노래 부르는 탈북 청년들을 보며 이 탈북자가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77살이어서 이 마을은 흔히 은퇴촌으로 불리는데요. 전체 주민 18,000명 가운데 한인들이 1,000명가량 됩니다. 이 지역 한인회 회원들은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국 영화 국제시장을 보며 남북한의 분단 현실에 다시 한번 가슴 아파했고 탈북 청년들이 부르는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탈북자들, 특히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채 떠도는 탈북자들의 상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탈북자들을 돕기로 마음먹은 회원들은 중국 내 탈북자 구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구나 우주 한인회 주용 회장은 VOA에 회원들이 중국 내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상에 관심을 갖게 돼 모금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구해진 탈북자, 말하자면 남한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에 보다는 더 급선무가 중국에 있거나 지금 북한을 거의 떠나가지고서 지금 갈대우대를 못 찾는 그런 그 정말 불쌍한 생명들을 단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모금 운동을 하자 하는 게 그 발단이 돼서 시작된 겁니다.
한인회 봉사회원 15명이 설잔치 행사장 입구에서 기금을 모았는데요. 참석자들 가운데 모금에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용 회장은 말했습니다. 주 회장은 한인 노인들이 적게는 5달러에서 많게는 2, 300달러씩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넉넉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한 반수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수입은 별로 없죠. 네, 십시일반으로 많이 내신 분은 2, 300불 내기도 했고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정말 십시일반으로 또 5불에서부터 몇십 불씩 이렇게 내신 것이 그래도 그만큼 거둬졌으니까요. 저희들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지만 그거 뭐 3,000불이래야 그래봐야 뭐 한 명이나 정말 운이 좋아야 한 두어 명 구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시일반으로 몇 시간 동안 모은 이 기금은 탈북자 한 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액수였습니다. 노인들은 부족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라는 마음으로 모은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결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미국 청년주축의 대북인권단체 링크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주 회장은 링크에 저스틴 휠러 부대표가 직접 방문해 기금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휠러 부대표로부터 중국 현지에 숨어 사는 탈북자들의 처지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링크를 통해 알게 된 탈북자들의 상황을 한인회 전체에 함께 공유했습니다. 기금 모금에 참여한 한인회 김홍식 박사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이라며 취미 생활을 조금 줄이고 매달 일정 액수를 적립해서 한 사람당 한 명씩이라도 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탈북자 1,000명 구출 달성이라는 소식을 듣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 회장은 1년에 적어도 한두 차례 탈북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한인으로서 통일을 앞당기고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링크의 휠러 부대표는 VOA에 7, 80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의미가 있다며 이 기금이 이분들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ose that recently raised $3,000 Thank you so much for your hard work and commitment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is is a part of your legacy. 감사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언했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비리와의 전면전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 발언인데요. 군 장성들이 연루된 방산 비리를 들면서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들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비리 척결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었는데 박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비리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네, 이완구 한국 국무총리의 비리 척결을 강조하는 담화 들어봤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최근에 부정부패 척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공직사후에 등의 부정부패를 막는 김영란법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비리와의 전면전을 가동하게 된 촉진제라는 것이 한국 주요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또 최근 잇따라 드러난 불량무기 납품 등 방위산업 비리, 또 해외 자원개발 비리 등 국가산업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 또 기업 운영에도 이 비리 척결의 잣대를 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비리는 범죄이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지금 위축돼 있는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군 장성이 연루된 방위산업체 비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부실한 투자로 비롯된 자원외교 비리, 천문학적인 세금이 낭비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890만 달러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 건설과 또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비리 척결 노력에 관한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대통령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옛집이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신당동 가옥으로 불리는 이 집은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외에 처음으로 복원된 곳인데요. 한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었던 5.16 군사정변이 계획된 곳이어서 또 역사적인 의미도 더해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집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모습의 집인가요?
네, 빨간 기와가 얹은 신당동의 한 골목 귀퉁이의 1층 집입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대문 앞에 한자로 박정희라고 쓴 문패가 걸려있는데요. 지하층에 있는 300여 평방미터 넓이의 1930년대 지어진 문화주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일본식 분위기였던 이 집을 한식과 서양식으로 바꿔 가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958년 당시 박정희 소장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 공간으로 이사할 때까지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던 모습으로 재현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 1950년대 후반이라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어렸을 때의 집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응접실은 당시 그 미국 육군 차관 부인을 맞이했던 사진을 토대로 재현이 됐고요. 안방에는 재봉틀과 함께 반지꼬리 함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 유경수 여사의 여고 시절 사진, 결혼 사진에 걸려 있고요. 안방에서 연결된 미닫이 문을 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 근령 씨와 함께 있었던 방이 나옵니다. 집 한쪽 그 복도 끝에 5.16 군사청변을 계획했던 박 전 대통령의 서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신당동 가옥, 1979년 부모를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동생과 함께 한동안 살았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을 특별히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쿠데타를 미화하고 뭐 특정 정치 세력을 홍보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의 그 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통찰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서울시가 밝힌 공개의 이유였습니다. 1930년대에 조성됐던 그 문화주택 가운데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건축학적인 가치도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이 집은 지난 2008년에 한국의 국가등록 문화재가 됐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쭉 관리를 해왔었고요. 이번에 공개되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미리 예약한 시민에 한해서 한 번에 15명씩 하루 4번씩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개나 고양이 등 가족처럼 같이 살면서 키우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은 지금 애견 인구 100만 시대를 접어들었고 또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사료, 병원, 뭐 건강관리업체, 또 전용 텔레비전 채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이 버려진 유기동물이 모두 11,400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상반된 모습의 반려동물 이야기인데 어떤 조사인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서울의 유기동물 얼마나 발생하나 이런 주제로 조사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개가 7,700여 마리, 고양이가 3,200여 마리였습니다. 총 11,395마리였는데요. 전국의 유기동물이 9만 7천여 마리인데 이 가운데 11.7%를 서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적지 않은 수인데 이렇게 주인에게서 버려진 개나 고양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46% 정도는 주인에게 보내지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4% 정도는 자연사 혹은 안락사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병들거나 늙어서 유기동물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적지 않은 수지만 그래도 24,500마리에 달했던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이 유기동물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석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서울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 개인적인 사정, 또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고요.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료비가 부담된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밤 9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